지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함께 율법 속에서의 제한된 영광과 복음 속의 영원히 빛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광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받으면서 잠시 나타난 광채에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로 와야 벗어질 수건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에게 주어진 생명을 전달하는 일꾼의 역할과 그 영광된 복음을 담은 질그릇 같은 이 몸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사람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담긴 보배로운 복음 때문에 귀한 처지로서의 삶 속에서 절망을 넘어서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한계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의 방해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춰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 사도의 증거대로 죄로 인해서 어둠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를 따른 복음에 순종해서 거듭남이 없이는 이 빛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자신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빛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자긍심과 맡은 바 역할에 충성함으로써 이 역사의 종말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감사와 자긍심과 영광을 가지고 설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이 연결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세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1절, 2절이고요. 5절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입장에 있든지 자신이 이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늘 부끄러워했고 겸손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일꾼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의의 직분을 말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대항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절에 된데 이 직분은 바로 앞에서 말한 3장에서 말한 의의 직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구약의 직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야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는 의의 직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일꾼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사도의 고백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이 설령 건강을 잃고 잘못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째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인다 그랬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인다. 이건 뭐겠어요? 과거의 일이겠지만은 현재 일도 됩니다. 바울은 사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기 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앞에 서고 나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속임과 비방의 방법으로 그 일을 모르게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빛을 드러내는 일인 복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속임수로나 또는 몰래 어떤 것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왜 빛을 증거하는데 속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서 절대로 합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는 혼잡하게라고 하는 말이 돌로 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본래 헬라적인 의미로 섞음질을 하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섞음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섞은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섞을 필요가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세로서의 귀중한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나 또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복음을 나타내는 데 매진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을 반응을 어떻게 봐서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로지 진리를 나타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순전한 말씀 어디서 전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이런 자세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어디에 전합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양심에 예수도의 우리의 생명되심과 빛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2장 말미에서 증거했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17절에 혼잡하게 하고라는 말과 여기에 혼잡하게 하고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으로서의 자세 세 번째는 바로 5절입니다.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주님 때문에 섬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자신을 어필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게 엉터리 영어입니다만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그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번도 시대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온갖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사도들에게 40일간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광채로 스데반에게 보였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 우리의 부자가 되시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첫째 되는 사명의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정도로 종적인 어떤 피라미드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적인 해체 모이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이제는 흩어져서 옆으로 헤쳐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어찌 천하에서 아무도 그걸 거역할 수 없는 대통령 말을 거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권위주의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환원운동이 뭡니까? 그런 권위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얻어지는 것들로 말씀으로 섬기는 저를 또 섬기잖아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교의 복음 때문에.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모형이 있다면 가족이 그렇죠. 자기의 자리를 가지면서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은 그렇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서로를 섬기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종의 자세라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종의 기준은 여기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권모술수는 절대 복음의 일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꾀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그것은 교회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과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지 못해서 복음에 식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런 고백과 자세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타나는데 귀중한 역할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물론 마지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하겠고 복음에 순종치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이유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꼭 같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여겨져서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또 그 이유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말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국 수건이 가려져서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처럼 들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구미가 없거나 들려지지 않는다면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살피고 회개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4절에서는 좀 더 두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바라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오노스. 그래서 이 세대의 그런 말입니다. 이 세대의 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했는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 악한 세력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싫어함을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피플로 그런 말입니다. 눈을 멀게 하다, 어둡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 사도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죄악의 사람들은 분명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악의 영들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한 결과입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로 인해서 어둠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제거될 수 없는 그런 어둠인데 오직 한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였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광채만이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영한 영원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비극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어둠의 영의 유혹보다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과 그리고 4절 하반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것이고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앞에서 뵐 수 있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는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이죠.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절망 위에 빛을 지으셨던 그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사실 인류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를 순종하고 받아들여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이 빛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미 바울사도는 앞장에서 이 광명한 영광에 붙잡힌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앞에 4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콘. 모습 또는 초상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같은 낱말을 쓰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에이콘을 쓰고 있는 낱말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심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과 관련되고 관련되지 않는 그런 경계를 가지는 거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두려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건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섞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더더구나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복음의 증거에도 불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고 어둠의 세상령을 따르는 가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